네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탄 주일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2장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4개나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완성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 성경에 인용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의 왕궁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왕궁을 찾아가 버렸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 곳이라면 당연히 왕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그 별을 따라서 갔으면 헤롯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급하면 헤롯을 만나고 조금 더 인내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왕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내가 주인의 자리,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시중 들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막 서빙해 주시고 우리의 기분도 좋게 해 주시고 복도 주는 그런 예배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이 항상 고백되어지고 항상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들이 마땅히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높이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 목동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위들을 죽이고 아들들도 가차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영광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은 헤롯 왕궁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같은 교회에서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마국간 같은 이 초라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전혀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같죠. 2000년 전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저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그 마구간을 외면했던 것처럼 교회는 지금도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곳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이다라고 여기고 있죠. 하지만 저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참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마구간 같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에 인용된 두 번째 부분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도 미가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았을 때에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도록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나귀의 입을 여셔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별도 보여주시지 않고 꿈도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럴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또 헤롯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헤롯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이 눈치를 챘어요.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태어난 두 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기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지혜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욕심과 욕망을 쫓게 살게 만든 자기의 모든 종들을 총동원하여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악랄한 방법까지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힘 앞에서, 이 헤롯 왕의 이 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했을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지혜와 힘과 그 어떤 능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문을 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사단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단은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왕 바로를 부추겨서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법을 정하게 되죠. 사실 이 악한 사단의 계획은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바로 그 모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하여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시고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참 재밌는 것은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어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배는 내가 나의 힘으로 조정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온 공주의 손에 닿게 만드시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왕의 왕궁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지혜와 힘이 큽니까? 아니면 모세를 바로 왕의 강주, 그 왕궁에서 키워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단은 바로 왕의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조금도 차질 없이 완성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그 바로왕의 힘과 권세로도 한마디의 말로 그 지역의 두 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던 그 헤롯 왕의 힘과 권세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힘과 권세가 미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날마다 높여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성경에 인용된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두 살 아래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 클로즈업이 됩니다. 막 설교를 딴 생각하다가 들으시면 지금 내가 막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방송국에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쇼프로 같은 데 같은 보면 와 막 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네. 녹화가 길어져서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예배 시작과 함께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이 들 때마다 와 막 우 막 이러고 말이죠.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막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다가 잠이 깼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들의 몸종 둘 이렇게 해서 네 여인을 네 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죠.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바꾸어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라마라는 장소는 정통적으로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고 믿어져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모였던 장소예요.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장소가 라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슬픔과 통곡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보다 더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같이 이 깊은 슬픔과 통곡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라헬이 통곡하면서 불렀던 이름 베노니, 그 슬픔의 아들인 우리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높이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성경에 인용된 네 번째 부분은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된 헤롯 아켈레오도 아버지 헤롯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잔인 무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애굽에서 피신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다음 나사렛에 살게 되어서 나사렛 사람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시리라 이렇게 말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구약에도 없는 내용을 억지로 끼어 맞추기 위해서 뭐 구약에서 예언하지 않은 것도 막 끼어 맞춰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우기는 것일까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단수와 복수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선지자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주어졌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곳이에요. 쓸만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곳, 나사렛,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죠. 이사야서 5장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거절을 받고 미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나사렛 사람 취급 당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나사렛 사람 취급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매일 실컷 먹게 해주시는 분, 매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실컷 마시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 왕 때의 그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 말하셨지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복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을 알 수가 있어요. 세차를 뽑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죠. 어떤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신호 위반할 때마다 경찰에게 걸려서 벌금 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목사님의 기도빨로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죠. 집을 사고 가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도요? 정확하게 택스를 내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아이를 낳고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도를 받고 싶어 할까요? 아이가 자라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원할까요?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로 가게 하시고 그런 직장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신에 매일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막 오병이어로 막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런 파티를 열어주시는 분이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 왕보다 막 더 막 받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보화를 나누어 주신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외면받는 곳이 아니라 매주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죠. 지금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은 헤롯 왕의 궁전에서, 백화점에서, 술집에서 열리는 할인 행사와 파티에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냄새나는 마구간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취급받는, 외면받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이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하고 기뻐하며 높이는 이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요. 내일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들의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들의 기쁨은 헤롯 왕궁에서 열리는 파티로 얻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완성해내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찬송으로 바꾸신 구원의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과 즐거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